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도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예, 답 37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자가 성도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 속에서 쉬게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죽을 때 받는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개념에서 죽음은 어떤 상태를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냐면은 이렇게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면은 그게 바로 죽음이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개념이 명확합니다. 육신에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또는 영혼, 그 영혼이 육신과 분리가 될 때, 그때를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뇌사 상태, 또 식물인간, 의식이 없는 상태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귀에다 대고 복음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명이 있을 때 분류가 되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는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죽고 나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져 버립니다. 또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 속에 있을 때에 믿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딱 이때뿐입니다. 영혼이 몸에서 분리가 되고 나면은 더 이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성숙도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가 되고 나면은 예수님을 믿고자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이 이제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저를 구원시켜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의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단순히 슬픔과 아픔 그리고 두려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영 이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어 보아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분명하게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쪽편에서 죽어가던 사형수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는 이 땅 위의 나라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나라의 소유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자꾸만 이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선한 생각도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7장에 근거하면은 우리 안에 지금의 남편은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옛 남편인 그 하는 죄도 우리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에게 순종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고 그는 사탄의 종이 되었고 그 안에 변화 하나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 하는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때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심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타락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죠. 그때 아담 때부터 우리들 안에 하나 새겨져 있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9절에서 21절을 우리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로마서 7장에 근거하면 새로운 남편, 다른 남자, 새로운 남편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만 내 안에는 또 다른 그하는 죄, 악이 함께 그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안에 그하는 죄가 있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다 속아 넘어갑니다. 악을 종용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이 바로 나 자신인 줄로 착각을 하게 만들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하고 있는 죄, 사탄이 심어놓은 그 죄, 그 죄가 자꾸만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유혹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에 일어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 지금 남편 되시는 성령께서는 새벽에 우리를 깨우십니다. 지금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그러면은 이 내 안에 그하는 죄가 내게 계속 속삭이죠. 뭐라고 속삭입니까? 배진영 집사님, 옆에는 두 분 자매는 아닌데요. 이름이 비슷해요. 배진경 집사님과 배진영 집사님. 새벽에 나를 남편 되시는 주님께서 깨우시는데 그때 내 안에 그하고 있던 옛 남편, 이 그하는 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속삭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속삭인다고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절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잠도 절제하라고 그러죠. 물론 많이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절제하고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내 남편과 친근하게 지내기보다는 옛 남편이 들려주고 있는 그 유혹 여기에 혹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만 더 TV를 보자고 그러죠. 조금만 더 놀자고 그러죠. 조금만 더 쓰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새벽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밤이 되면은 좀만 더 보자고 좀만 더 놀자고 그러고 새벽이 되면은 좀만 더 자자고 좀만 더 졸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사탄의 음성도 들려올 때에 잘 분별을 해서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가 바로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내게 죄악을 범하도록 유혹했던 그 그하는 죄가 그제서야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고놈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과 고통, 아픔, 슬픔, 늙음은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모습은 늙어있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가장 영화롭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추경호 장로님 저기 뒤에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에 왔을 때 2011년도만 해도 장로님은 허리가 꼿꼿했었고요. 고개를 들고 다니셨고 머리카락도 좀 더 많았었고 장례가 나면은 늘 언제나 제 곁에 앉아서 장례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장로님 허리도 이렇게 좀 굽어지시고 머리카락도 좀 더 많이 빠지셨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장로님의 저 모습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할 때 장로님의 저 모습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김덕인 권사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추경호 장로님의 모습이 저렇게 천국으로 가시는 모습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실 때는 정말로 영화롭고 빛이 나고 복되고 멋진 또 한 번 대시하고 싶은 그러한 멋진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면서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성도들은 받는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막 붙잡고 싶을 겁니다. 또 보고 싶을 겁니다. 또 한 번 보고 돌아왔으면 또 보고 싶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날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서 벗어날 때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점점 연세가 들어서 늙어가시는 분들도 기대를 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날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젊음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괜찮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청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결정을 짓는 것이지 내 겉모습이 결정을 짓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연세가 많아도 속사람을 보면 어린 아기가 있을 수 있고 젊어도 이 속사람을 보면 성숙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최고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정말로 성숙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속사람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미워해야 될 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픔도 있고 참아야 되는 것도 있고 억울하지만은 내가 속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를 정말로 속상하게 한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사람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 그 안에 정말로 영화롭고 멋지고 아름다운 청년이 그 속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이고 육신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땅에서 흙이 되어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사라져버린 육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혹시 죽고 나면은 다 소멸되어져 버리고 무상태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가 되면은 천사가 내 영혼을 데리고 아브라함 품, 즉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정말로 복된 시간이죠. 그러나 천사가 아니라 악한 존재들이 그들을 이끌고 가려고 왔을 때, 그때는 절망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울부짖어도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것이죠. 부자가 죽어서 그 불못에 떨어졌습니다. 용암과 같은 그 뜨거운 그곳에 떨어져서 살려달라고, 오죽했으면은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어달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정도로 괴롭고 뜨겁고 살을 수가 없는 곳이죠. 죽고 나면은 우리의 오감은요 더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더 이상 지옥에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곳에 영원히 지낸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내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아까 우리 전도사님 저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5%라면은 미전도 종족과도 같이 취급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을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예수님을 믿자고,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육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죠.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그 하는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성화는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에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서도 복을 받지만은 죽는 그 순간에 가장 큰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말은 아이는 아이로서 완전하게 되고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성도로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달의 영광을 가지고 완전하게 살아가고, 해의 영광을 가지고 완전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이때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성경에는 바로 이런 영광을 맛보고 온 성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는 주님의 은혜로 삼층천을 다녀왔습니다. 삼층천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왔죠.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이 원했던 것은 나 빨리 죽고 싶다, 자살이 아니라 나 빨리 떠나서,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내가 행한 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의 목숨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돌에마다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쉬지 않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바로 또 선교지의 현장으로 또 떠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것을 그가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 상태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상태는 아니죠. 지금을 가리켜서 중간 상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간 상태. 지금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려올 텐데 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은 그 모습이 온전한 형태는 아닙니다. 가장 완전한 형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체죠. 육신이 부활했고 그리고 그 영혼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완전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이곳으로 와서 이 땅 위에 잠들고 썩어 있는 그의 부활된 육신과 부활체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체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그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손을 꼽아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도 어떠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손을 꼽아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죽음은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죽음이여 내게로 오라고, 자살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살은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죽음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할 수 있을 만한 너무나도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죽음이 늘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안겨지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모습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가 죽는 것은 엄청난 복이구나. 영화롭게 되는 복이고 온전하게 되는 복이고 거룩하게 되는 복이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만한 복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입성하는 복이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루하루 저 영원한 천국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신다면은 여러분은 내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점점 커져가기를, 속사람이 점점 성숙해져 가기를 힘쓰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